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매기 성경 강해 스가랴서 이제 1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4장 서로 부분에 대한 그 약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메시아 곧 재림의 그 예언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세요? 스가랴서를 1장에서 14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장에서 8장까지인데요.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9장에서 14장까지 중요한 것은 예언적 경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느 분은 그 11장까지를 한 단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12장에서 14장까지를 이렇게 한 단원으로 보고 있는데, 매기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소개를 한다면, 스가랴서는 전반부와 후반부, 1장에서 그 다음에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양분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9장에서 14장까지는 예언적 경고인데, 이것도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 9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을,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두 번째 예언을 경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 보시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한 스가랴서의 본문 구조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1장에서 14장까지인데 1장에서 8장까지를 전반부로, 9장에서 14장까지를 후반부로 보는데, 요 후반부로 보는 9장에서 14장까지를 또 양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9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14장은 예언적 경고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내 기운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 분위기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 느낌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나에게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것을 놓치기가 쉽상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족할 만한 본문 해석은 문자적 해석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아,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말에 응답받았다고, 내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되게 됐다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틀리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주장, 나만의 고집, 요건 나만의 특징적인 해석이라고 말하면 그건 좀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그건 좀 수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권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그러한 주석들, 경건한 주석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시고,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좀 조언을 얻으시면은 참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영적 또는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풍요적인 것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좀 본문의 그 풍부한 의미들을 깨닫기 위해서 본문 주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미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의 입장을 알아보고 그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따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14장을 다루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는 스가랴서 14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좀 지혜스러워야 되죠. 목사님들도 사실 스가랴서 13장의 내용이 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들이 좀 지혜스럽게 행동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모르신다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시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주 그 귀하게 양심껏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목사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과거의 위대한 자유주의 주석가들, 특별히 뭐 힝텐버그 이런 사람들은 14장을 전체적인 메시아 시대로 파악을 했어요. 이것은 14장이 오늘날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결코 이처럼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주의 해석가들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유명한 주석가 중에 류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어느 한 가지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상황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일어났던 포위나 사로잡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박해를 받아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멸망받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류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사실상 그런 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양반의 해석을 보면은 서론부터 전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단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뭐 표현을 잘하고 있지만 그냥 기름 슬쩍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비유가 아니고요. 신약시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장의 전체적으로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장을 소위 유대 천년왕국설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다른 학자들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사실 엉거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의 천년왕국설은 예언된 메시아의 배척과 죽음이 그 왕국의 영광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러한 배경을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한절 한절 보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14장 1절로 넘어가겠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 이것은 마치 신문 제목으로 아주 적합하죠. 그렇게 보이시죠? 기사를 읽어보면 제목 뒤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헤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설명들이 쭉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바로 그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인상적인 진술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세 구절에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가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로 7절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강림이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환란 기간과 예루살렘의 포위에 관하여 다른 구절에서 강조된 것은 환란기의 후반과 장차 임할 구원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그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날에 그 환란 기간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주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요. 환란의 날에 이 백성이 얼마나 무력하고 소망이 없게 될 것인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상세한 내용들 우리가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1절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도 보면은, 이 14장도 보면은 예,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포위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메시아의 강림이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거에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욤바레야베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그 어떤 뭐 고대 히브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제목은 장차 적 그리스도가 대환란을 몰고 올 때 이제 교회가 없어진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천년 왕국을 실현시키겠다는 몇몇 사람들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천년왕국 근처, 뭐 근처는 무슨 근처예요? 아무도 못 갔죠. 아무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인데 그걸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14장 1절을 그 유명한 구역학자인 엉거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봐라, 한날이 이르리니 곧 여호와의 날이로다. 너희 전리품을 함께 나누리로다. 그 원수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포위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2절로 가볼까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여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을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입니다.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썩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원수들이 성을 점령했으며 스가랴가 열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나라를 대표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뭐 유엔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 전 세계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참 어지럽죠. 군대들이 몰려다니고요. 서로 대치하고요. 물론 그날에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군대들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그 성을 점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엉거 박사의 번역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를 해야만 그 2절도 잘 해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엉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을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일부 사람들은 피할 수 있겠죠. 또 피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성으로 도망할 수 뭐 다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마사다로 도망을 갔다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사다가 폭격기에는 훌륭한 목표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좀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자리는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 때에는 여러분 그게 뭐 되겠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가 점령되고 집들이 약탈되며 여인들이 능욕당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여기에서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3절로 가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 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은요, 장차 올 구원자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그들의 도움이 북쪽, 남쪽, 동쪽 또는 서쪽에서 오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4절로 가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에다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이것도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주 그 귀한 표현입니다. 감람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그리고 이 백성들 모든 이 문자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감람산 위에 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발이라고 말할 때 손이 아니라 주님의 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 발이 감람산에 닿을 거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바로 감람산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장소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달나라까지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뭐 별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태평양에 배를 띄워 그 배에서 뭐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뭐를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감람산 위에 재림하도록 하시는데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 사람들도 로켓을 쐈다가 어느 정확한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 그분은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발에 못자국이 있으나 승천하실 때 그 발이 감람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발이 감람산 위에 닿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승천하실 때 두 증인이 등장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지요.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참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 포위되고 큰 환란을 당할 주의 날을 가리키는데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보시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연히 동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도움을 항상 동편에서 온다는 사실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황금의 문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의 동편 문을 가리킨다고 봐서 거기에 큰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황금 문은 장차 건설될 성전 안에 있는 문이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황금 문으로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은 동편 문을 말합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동편 문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에스겔은 도움이 동편으로부터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하던 그 순간부터 나름대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 참 흥미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나라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한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과 이 예언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